어제 축구들 보시느라고 다 늦게 주무셨죠? 예, 또 남은 경기가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젊은이들 열심히 뛰느라고 수고했는데 욕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이 갖는 사도행전 입장에서의 시각이 뭔가, 여기 무슨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에 나오는 문장인가 혹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중헌디 곡성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그 어린아이가 어떤 악령에 들려서 눈을 시퍼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인가 누구인가 하여간 무엇이 중헌디 충격적인 대사를 내뱉죠. 근데 이게 너무 강렬하니까 거기 사실은 더 중요한 대사가 있는 걸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이 곡성이라는 영화 속에는 무엇이 중헌디라는 대사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진짜 중요한 대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참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남고 많이 생각해야 하는 영화입니다. 또 하나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 문장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해요. 영화 포스트에도 전면에 적혀져 있죠. 절대 현혹되지 마라. 사단은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을 어떤 방식으로 미혹해 하는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짓 부흥도 부흥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휩쓸릴 수가 있어요. 현혹이라 그러죠. 분위기에, 감성적인 정서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가 사탄의 의도대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힘써 하나님께 의를 행했으나 돌아보니 죄를 열심히 지었더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기 경험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말하고 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울의 그 준동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수식어가 하나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났어요? 큰 박해가 났어요. 여기 근데 수식어가 뭐죠? 큰이라는 수식어입니다.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도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뭘로? 큰 핍박으로.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큰 울음이 있었어요. 큰 핍박, 큰 울음. 근데 운 걸 뭐하러 여기다 써놨을까? 그냥 뭐 가슴 아팠다 그래도 될 텐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울면 같은 범죄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는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그냥 슬퍼서 울었다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죽음에 깊이 동조하고 그 죽음을 아파하고 그 죽음을 본인들도 함께 한다는 사실상 고백과 의지가 여기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은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무엇도 봤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던 말을 따르더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또 뭐가 나와 있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세 가지 개념의 흐름을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큰 박해. 두 번째는요. 큰 울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큰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 인도하시는 영적인 코스예요. 큰 박해, 큰 울음, 큰 기쁨.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우리나라에서 마술사로 유명한 분이 이은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마술은 여기서 등장하는 마술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말 그대로 숙련된 기술을 통해서 눈속임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유희를 주는 하나의 그 오락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좀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건 속임수다.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그걸 또 속임수라고까지 이게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막 유독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니고 악령에 붙잡혀서 그 악령의 힘을 빌려 돈벌이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시몬인데 자 좀 보십시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어요?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오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시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어떤 자입니까? 큰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술사에다가 사람들에게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는 큰 자라고 여겨요. 그리고 이 도시에 한두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오래 자기의 삶에 바운다리를 형성해서 머물러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우린 여기까지만 읽으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몬도 회개하고 빌립을 따라다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 그래서 항상 가장 성경 읽기에 중요한 기초는 맥락을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11절을 마저 보십시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것이 이 도시의 시몬에 대한 평가예요. 여기도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9절에서는 전부터 있어, 11절에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이 시몬의 마술의 능력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고 놀래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의 얘기예요.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시에 지금 낯선 인물인 빌립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14절을 바로 이어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 사마리아는 유대 본토인들에게는 개돼지 취급받던, 이방인보다도 취급을 안 해주던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굴 보냅니까? 예,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확인차 보내는 거겠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자, 여러분, 방금 믿고 따랐다는 이 시몬이 한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참되게 믿고 고백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와,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 대단하네. 그리고 본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가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라는 파워가 임하는데, 저거 좀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뭘로 살려고 했다고요? 예,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돈으로.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시몬이라는 말이 그 언어유인데 이 성직매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몬.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어떡할지어다,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13절에 믿고라는 말은 참된 믿음입니까? 능력을 믿은 겁니까? 능력을 사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상 시몬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데도 시몬이 못 알아먹죠. 자, 그러면 이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벌이 무서웠던 거지.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떻습니까? 빌립은 지금 이 마을에서 시몬이 살던 지역에서 어떤 존재로 갑자기 떴는가 하면 이 마을에 오래 있었고 전에부터 있었고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빌립의 복음 선포와 나타난 결과와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온 도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추종하여 강력한 삶의 지도자로 붙잡고 추종하고 따르던 시몬보다 센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도시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이런 기회도 쉽지 않은데 더 강력한 이 드러난 파워와 영향력을 통해서 여기서 복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달랐어요. 그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로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광야로 옮겨버려요. 광야는 사람이 북적대는 겁니까? 사람이 없는 데입니까? 사람이 없는 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슬려서 계속 북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자기 동족들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가는데 사역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행로를 성령에 거듭되는 고지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이셔서 그 길을 강제적으로 막아요. 그리고 그 행로를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쪽으로 틀어버리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이왕 복음이 좀 효율적으로 증거되려면 이 당시 사람들의 그 마켓플레이스, 시장 어귀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같은데 그런 데로 오히려 옮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에 도대체 빌립을 뭘 시키려고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끄심을 감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금방 드러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그 텅 빈 광야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결국 빌립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던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오늘로 얘기하면 재무장관 같은 위치예요. 상당히 높은 위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로 소개되고 있죠? 내시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에티오피아의 왕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럼 에티오피아가 구약에서 어느 지역쯤 되나? 그 스바 지역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 찾진 않겠으나 그 스바의 왕도 누굽니까? 여왕이에요.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직접 금은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와서 확인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죠.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대대로 여자의 권력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자주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무래도 그 건강한 남자들과 이 정치와 정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역사의 사료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쪽에 그 여왕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이렇게 내시가 많아서 그 내시들이 거의 여왕과 함께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많이 그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성경을 잘 보시면 29절을 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입니까? 듣고입니까?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이 수레에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내서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원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빌립이 금방 알았어요. 어느 글을 읽고 있는 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말하자면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빌립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못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사야의 글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사야의 글을 읽는 줄 알아요? 이 두 사람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뭘 받게 합니까? 세례를 받게 해요. 자, 그 다음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봤다 못 봤다? 예? 다시 못 봤어요. 우리는 뭐 세상에 정말 이 정도 자리 권력자 하나 만나면 명함 주면 그 명함을 막 지갑 안쪽에다가 잊어버릴까 봐 꼭꼭 챙겨가지고 항상 이건 내가 긴급한테 좀 전화를 해서 좀 써먹으리라 하는 그런 내심을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만날 일이 없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40절 잘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아소도와 가이샤라는 거리상으로는 우리나라 지도 개념으로 이해를 갖자면 이런 위치쯤 됩니다. 부산하고 신우주 쪽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빌립은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을 만날 수가 있어요. 머물게 해요? 항상 떠나보냅니까? 항상 떠나보냅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영향력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빌립이 지나간 자국에는 사람의 영향력이 남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만 남도록 만들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한 자리에 아,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안 되게 뭐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분은 여기 전문가인데요. 일부는 말이 맞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전문가 가지고 일했나요? 여러분, 여기에 일관된 패턴은 첫째, 빌립의 모든 행로는 전부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머무는데 엄청난 열매를 드러냅니다. 근데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바로 옮겨버려요. 왜? 복음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삶의 본질과 고백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항상 부흥은 가장 본질적 개념이 뭐라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소중한 일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행로를 좇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는 부흥이 사모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 또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만 남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 교회 주님이 진정한 머리가 되어주시옵소서.